연구기사 24. 8월 10일에서 16일 주.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주제성구.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오 나의 하느님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시편 86편 11, 12절. 노래 7번. 여호와, 우리의 힘. 소개. 이 기사에서는 시편 86편 11, 12절에 나오는 다윗 왕의 기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크신 이름에 경외심을 가져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1항. 질문.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왜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우정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시편 86편 11절에 나오는 다윗 왕의 말과 관련하여 어떤 두 가지 점을 살펴볼 것입니까? 시편 86편 1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충실한 다윗 왕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감받은 다윗의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이름에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3항. 질문.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계속 경외하는데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까? 모세가 바위 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는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통찰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사람으로서 아마도 가장 외경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마도 천사를 통해 하셨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고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충성스러운 사랑과 진리가 풍부한 하느님. 그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고 잘못과 범법과 죄를 용서해 준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그 후로 모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일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럽고 외경스러운 이름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한 것도 당연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 4항. 질문. 여호와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 묵상하면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커집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이름을 지닌 분에 관해서도 묵상해야 합니다. 능력, 지혜, 공의, 사랑과 같은 그분의 특성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특성들에 관해 묵상하면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5, 6항. 기억 질문. 하느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니은 질문. 출애굽기 3장 13, 14절과 이사야 64장 8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 어떤 점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분은 되게 하신다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으며 그분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점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까? 여호와께서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되시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참 하느님께 말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조상의 하느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되겠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되겠다라는 분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그 놀라운 특성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권고를 자주 받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당신은 도공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이 손수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무엇도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7항 질문.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오신 일과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에 관해 묵상함으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라운 창조작품에 대해 묵상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 즉 그분이 존재하게 하신 것들에 큰 외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에 더해 여호와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지 묵상하면 그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깁니다. 참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외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8항 질문. 신명기 32장 2, 3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한 노래의 가사를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 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혀 떨어지리니 풀 위에 보슬비 같고 초목 위에 흡족한 소나기 같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느님의 위대함을 알려라.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발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성 있는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알려준 노래를 통해 여호와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관해 배우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은 초목 위에 내리는 보슬비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고 새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8항의 사파 설명. 모세는 여호와께 영예를 돌리는 노래를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모세의 가르침은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느님의 이름과 성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9항 질문.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호별 방문이나 공개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하느님의 이름 여호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출판물을 전하거나 흥미로운 동영상과 웹사이트의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혹은 여행하는 중에 사랑하는 하느님과 그분의 성품에 관해 말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류와 땅에 대한 여호와의 놀라운 목적에 관해 말해주므로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점들을 알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사랑 많은 아버지 여호와에 관한 진리를 가르칠 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관해 사람들이 들었던 얼마의 거짓말과 중상을 씻어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소식은 영적 자양분이 매우 풍부하고 새 힘을 줍니다. 10항 질문. 성서 연구를 사회할 때 하느님의 법과 표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서 연구를 사회할 때 연구생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사용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 성경의 교훈과 하느님의 표준과 규범을 알려주기만 하면 충분합니까? 일부 연구생들은 하느님의 법에 관해 배우면서 그 법에 대해 깊은 존중심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 하는 인격체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와는 하느님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법을 주신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생들에게 하느님의 의로운 법과 표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1항 질문. 하느님의 법과 표준에 관해 가르칠 때 연구생이 그 법을 주신 분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과 표준은 매우 탁월하며 우리의 마음을 끕니다. 하지만 연구생이 그 법에 담긴 여호와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생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법은 그분의 성품에 관해 무엇을 알려줄까요? 연구생이 여호와에 관해 생각해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대해 진정한 사랑을 기르도록 돕는다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생은 단지 여호와의 법만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여호와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길러서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닥쳐도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을 것이다. 12항 질문. 다윗은 한때 어떻게 마음이 나뉘었습니까?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시편 86편 11절에는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윗 왕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쓴 말입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마음이 얼마나 쉽게 나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옥상에 있을 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온전했습니까? 아니면 나뉘어 있었습니까? 그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는 여호와의 표준을 잘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하지만 그는 그 여자를 계속 바라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욕망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 사이에서 마음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했지만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을 돌렸으며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12항 사파에 딸린 문구. 다윗은 한때 마음이 나뉜 적이 있습니다. 13항 질문. 다윗이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되찾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으며 다윗은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나뉘었을 때 겪은 고통과 비참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은 내게 나뉘지 않은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다시 온전한 마음, 즉 나뉘지 않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이 그의 하느님 여호와에 대해 온전했다고 알려줍니다. 14항 질문. 우리는 어떤 자문을 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예를 보면 격려가 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가 심각한 죄에 빠진 일은 오늘날 하느님의 종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여호와를 섬긴 지 오래되었든 얼마 안 되었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나누어 놓으려는 사탄의 시도를 물리치고 있는가? 15항 질문. 대중매체에서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호가 됩니까? 예를 들어 당신은 TV나 인터넷에서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음란물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합리화하기가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놓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상이나 사진은 큰 통나무를 쪼갤 때 사용하는 작은 금속 쇠기와도 같습니다. 통나무를 쪼갤 때는 먼저 얇고 뾰족한 쇠기의 끝부분을 박아넣습니다. 그런 다음 쇠기를 더 깊이 박으면 통나무가 두동강이 납니다. 대중매체에 나오는 선정적인 장면들은 쇠기의 얇고 뾰족한 끝부분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던 사소한 것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아서 결국 죄를 짓고 충절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십시오. 16항 질문. 유혹에 직면할 때 어떤 자문을 해보아야 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도록 만들기 위해 선정적인 영상뿐 아니라 다른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다고 제명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거야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이런 유혹을 사용해 내 마음을 나누어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잘못된 욕망에 굴복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을 돌리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까 아니면 더 멀어질까? 이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분명 보호가 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처럼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15, 16항의 사파 설명. 하와는 나쁜 욕망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는 나쁜 욕망을 자극하고 하느님의 이름에 모독이 되는 영상이나 글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사탄은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17항 질문. 마음이 나뉘는 것은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마음이 나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포츠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팀이 있는데 선수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만 주목을 받으려고 하거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코치에게 존중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 팀은 경기에서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반면에 선수들이 단합이 잘 되어 있다면 강한 팀이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감정이 하나가 되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강팀과 같아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고 싶어 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 욕망, 감정이 서로 대립하고 여호와의 표준과 어긋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려면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결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18항 질문. 미가 4장 5절의 말씀과 일치하게 당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께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와 일치하게 생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통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 깊은 경외심을 나타내겠다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이름에 영예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언자 미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을 것이다. 미가 4장 5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생이 하느님의 이름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래 41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사를 마칩니다.